GDC의 사람이 거의 콘서트장급으로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티켓값이 38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참석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2,500불. 최신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를 최태원 회장에게 선물한 거예요. 둘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GTC에 직접 참석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압권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잠깐만 내가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엔비디아 GTC 2016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원래 GTC는 엔비디아의 잔치죠. 근데 예. 이번에 주인공 거의 메모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갔을 때 신부가 예뻐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야, 지금. 약간 그런 기억이거든요.
예. 오늘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 GTC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 좀 내용도 좀 딱딱하고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게 그 GTC에 담겨 있는 그 메모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사실 GTC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그 설명을 네. 좀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많아서 좀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네. 따라가다 보면은 아, 그게 저거였구나. 라는 네, 거를 네.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GTC의 심층 리뷰, AI 팩토리의 시대다. 라는 얘기인데, 이 AI 팩토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전해드릴 거고, 일단 GTC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GTC의 사람이 거의 콘서트장급으로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GTC를 할 때, 그 2009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참석자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500명. 아, 이것도 많아 보이긴 하네.
많긴 많죠. 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GTC라는 게 이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와 가지고 보고서 아, 저거 좋네. 아니면 저런 사업 좀 같이 해 봐야 되겠네.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품 홍보하는 행사예요.
네.
근데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이 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전체 글로벌 AI 생태계를 끌고 가는 완전히 리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뭘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달라지니까 꼭 엔비디아의 고객이 아니어도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생긴 거죠.
네.
그래가지고 티켓값이 38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참석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티켓이 이렇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해봤죠.
네.
GP 가보니까 2,500불.
컨퍼런스는 2,500불.
네.
이거 예, 자유이용권.
네, 자유이용권.
전시는 입장권.
입장권.
입장권 930달러. 네.
네. 그래서 찍먹은 무료.
찍먹은 무료.
찍먹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한 행사고 그러네요. 엔비디아의 위력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끌고 갈까라는
네.
부분들이 관심 산 거죠.
아, 로봇을 보여줬더니 로봇의 세상으로 갔었고 네. 그럼 이번엔 무엇을 보여줬느냐. 내년에 무엇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거 한다 그러면 이제 다 달라붙어서 그거 하게 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선언을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GPU 만드는 신제품 공개하는 행사 아닙니다.
네.
AI 팩토리를 만들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CPU 하나, GPU 하나, NPU 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나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네.
10% 저렴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난 10% 빠른 걸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저는 전성비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뭘 선언을 한 거냐면은 우리 GPU가 문제가 아니야. AI 워크플로우 전반적으로 보면은 CPU도 필요하고 GPU도 필요하고 NPU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네.
이것들을 다 조합한 AI 팩토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루빈 네. 이번에 나온 게 다 차세대 모델이 루빈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뭐 그레이스 호퍼, 호퍼라 그러면 호퍼 칩의 아키텍처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정해져 있으면 아 얘는 GPU 이름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루빈은 이제 좀 헷갈려요. GPU 이름이라고도 쓰고
네.
전체 컴퓨팅에 대한 얘기도 쓰고 그러니까 블랙웰 다음에 나오는 그냥 엔비디아의 모든 거에다 루비를 갖다 붙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컨셉이 좀 헷갈려요.
네네.
이게 뭐지? 이름이 루빈이라고 그러면 루빈 칩이야? 그러면 아 루빈 칩이면 GPU겠구나.
네.
베라 루빈이니까. 베라가 CPU.
CPU. 네.
루빈이 GPU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AI 팩토리 전체를 루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판을 뒤집어버린 거죠.
네.
예전에 칩들은 다 개별적으로 칩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니까 와 진짜 뭐 엔비디아 넘사벽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랑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한 번에 이기겠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부분 부분들을 조합하고 있는 거에 메모리가 다 껴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CPU 쪽에도 메모리는 껴 있을 거고 GPU 쪽에도 메모리는 껴 있을 거고 이거를 뭐 서버로 만들고 레그로 만드는데 거기에도 메모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도 예전에 HBM 하나만 얘기했다 그러면 예. 이제는 거기 부분마다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 시작 드릴 때 그 메모리 소개해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의 이 메모리가 왜 나온 거냐 네. 이게 AI 팩토리랑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AI 팩토리에서 메모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엔비디아는 연산기를 잘 만들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엄청난 각도로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
이 뒤에 가서 지금 H100까지만 있지만 뭐 B100에 이제 루빈까지 가면 더 빨라지겠죠.
네.
근데 메모리는 안 빨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I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진짜 빨리 풀어.
학생은 빨라.
학생 엄청 빨라.
근데 선생님이 문제지를 안 줘.
선생님이 문제집을 안 줘.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지금보다 더 빨라져 봐야
네.
문제가 들어와야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었으면 또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이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진짜 이게 AI 팩토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기서 메모리를 정말 깔끔하게 최적화를 못 시키면은 전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줬던 젠슨 왕이 하이닉스 사랑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하트 뿅뿅 요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베라루빈 슈퍼칩 네. 여기다가 하이닉스 사랑해요 라고 썼던 거는 이게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진 거고
Good job.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면은 SOCAMM2와 HBM4.
아.
이게 그 HBM4가 이번에 제일 핫했던 키워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SOCAMM2가 있는데 아까 제가 AI 팩토리에 들어가는 게 CPU도 있고 뭐 GPU도 있고 뭐 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달라요.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네. 네. 그래갖고 CPU에는 CPU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GPU에는 GPU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한 건데 HBM은 GPU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모리가
네.
필요했던 거고 SOCAMM 같은 경우는 CPU에 최적화된 메모리. 근데 SOCAMM도 사실 뭐 DRAM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엔비디아는 내가 AI 팩토리, AI 연산에 최적화된 CPU를 만들었어.
네.
여기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가 아닌 제가 가서 내가 CPU를 개발했는데 여기 최적화된 디램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누구세요가 되는 거지.
네.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만들어드려야죠.
네.
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SOCAMM이라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HBM4. 조그맣죠.
요만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요만해. 그러니까 손톱만해. 딱 진짜 요만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디램이 8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네.
여기는 16하이라 그런 거 보니까 16층. 이거는 샘플인 네. 것 같아요. 아직 상용화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디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램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아까 GPU에는 디램이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HBM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HBM에 대한 설명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HBM이라는 거는 디램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한 문제 풀다고는 한 장씩 갖다 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제를 많이 갖다 줘야 돼요. 많이 갖다 주기 위해서 디램을 위로 쌓은 거예요.
네.
가까이에서 디램의 용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디램을 위로 쫙 쌓아서 그게 8단이 될 수도 있고 12단이 될 수도 있고 디램을 쭉쭉쭉쭉 위로 쌓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애도 문제를 밑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구멍을 1024개를 뚫었었어요.
TSV.
HBM, 네, TSV.
네.
구멍을 이렇게 밑으로 뚫어가지고 문제를 보내주는 거,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멍을 뚫은 요게 디램입니다. 그럼 옆에 GPU가 이렇게 달려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요렇게 해서 GPU로 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근데 HBM4가 됐을 때는 더 큰 용량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빨리 문제집을 줬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문제집을 보내주는 통로를 두 배로 늘릴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래 1024개가 있었던 게 2048개로 늘어났습니다.
2048개.
네, 네. 거기에 이제 2048개 구멍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게 됐죠. 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여기 보면은 로직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로직다이. 아, 근데 이번 행사에 하이닉스에서 이거 좀 크게 이게 10만 배 크기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10만 배예요. 네, 네.
이거 안 만들어줬으면 이거 설명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네. 그러니까 10만 배로 키워줘갖고 설명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로직다이가 있잖아요. 네. 로직다이는 여기서 데이터가 내려오면은 이거를 보내주는 애거든요. 그러면 야, 뭔 데이터 줘봐 이렇게 보내고 네. 들어오면 야 이거 어디다 저장해. 그래서 이거를 막 여기서 조정을 해주는 게 로직다이예요. 네. 근데 로직다이가 2048개가 되니까 이전보다 두 배가 됐잖아요. 너무나 많은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거 문제 갖고 와봐. 이거 저장해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막 고성능 칩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이 로직다이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겠냐. 그래서 TSMC에다 연락을 한 거죠. TSMC는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 파운드리죠. 네. 거기다가 로직다이를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TSMC가 로직다이를 만들고 하이닉스가 코어다이, 네. 위에 D램, HBM용 D램을 만들고 이거를 갖다 합쳐서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 이런 삼각동맹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이번에 HBM4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베라루빈 칩은 TSMC는 원래 파운드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메모리에 로직다이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HBM4는 로직다이, TSMC, 하이닉스의 조합.
네.
그리고 베라루빈의 루빈 칩은 TSMC,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아까 문제 푸는 사람하고 시험 문제 내주는 사람하고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들 때 이걸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돼요. 진짜 야 난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건데
넌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같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같이만 셋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설계 다 해놓고서 네. 이래갖고 근데 여기에 맞는 메모리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메모리 개발 시작할게요. 그러면 하세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부터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긴밀한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고 그 긴밀한 협력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PU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니가 최태원 회장을 얘기하죠.
아 최태원 회장. 영어 이름 토니예요?
네, 토니.
귀엽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DGX 스파크라는 네.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를 여기다 전시를 했던 거는 젠슨 왕이 네. DGX1을 아까 오픈AI에다 선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최신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를 최태원 회장에게 선물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LPDDR 이라는 반도체입니다.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로우 파워 DDR.
예, 로우 네. 파워 DDR. 그러면 이 로우 파워 DDR이라는 게 왜 여기에서 의미가 있냐. 로우 파워 DDR은 원래 노트북이나 네. 모바일 폰, 그러니까 배터리를 쓰는 장치에 주로 들어가는 메모리였어요.
네.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HBM처럼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느 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는 저전력 반도체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휴대폰에 있는 그 D램 빼가지고 네. AI 팩토리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내가 AI 팩토리를 만들 건데 여기는 CPU에 들어가는 DDR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LPDDR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AI 팩토리에 들어가기 적합하게끔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SOCAMM2라는 DRAM입니다. 여기 보면 SOCAMM2. 그러니까 SOCAMM2라는 메모리는 뭐냐면은 CPU 옆에 있는 보드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게 노트북이나 네. 그 스마트폰에 D램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D램 바꿔 낀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근데 옛날엔 좀 바꿔 꼈는데 아니면 좀 추가하거나
PC 시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가하고 하는 거 있는데 네. PC 시절에는 네. D램 모듈 빼서 네. 끼고 먹이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기판에 붙어 있어요.
아, 그럼 못 빼네.
못 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디램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용량을 확장하거나 하면은 보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AI 팩토리에다가 집어넣을 거면 여기 용량을 키울 수도 있고 뺐다 꼈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엔비디아가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까 보여주셨던 그 베라 루빈의 CPU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을 만드는데 LPDDR로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그래서 나온 게 소켐2입니다.
아, LPDDR 기반에 장착 가능한 형태의 그 디램. 디램이 그 소켐이에요?
네, 소켐2.
아, 소켐2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해졌냐면은 예전에 그 CPU는 네. 인텔의 제국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 제국의 상징인 CPU가 마스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속품이었어요.
네.
부속품. 그러니까 CPU를 기준으로 모두 다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GPU의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CPU를 기준으로 GPU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야 CPU 너가 그 많은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어.
네.
GPU가 중심이 되고 CPU가 필요한 일을 하면 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CPU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PU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네.
GPU한테 부속품이지.
CPU가.
네. GPU의 부속품으로서의 CPU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CPU에 최적화된 메모리는 무엇이냐?
네.
그거를 같이 만들어낸 게 소켐2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HBM이 들어가고 여기는 왜 소켐이 들어가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AI 팩토리를 같이 구성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저장 장치.
네.
우리가 이제 SSD. 그 중에서도 서버에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SSD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엔터프라이즈 SSD도 그러니까 사다 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AI 팩토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달라져요.
아, 달라져요? SSD도?
네. 네. 달라져요. 뭐냐면은 엔비디아 콜드 플랫 테스트 픽처 라는 말이 있는데
어렵다.
네. 말이 어렵죠.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콜드 플레이트는 왠지 냉각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AI 팩토리에는 데이터 연산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열이 엄청난다는 거죠.
네.
열이 엄청나니까 예전에는 팬을 돌렸죠. 근데 이것도 열이 너무 많이 나가고 팬 돌리는 걸로도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순행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콜드 플레이트.
네.
콜드 플레이트는 얇은 금속판이에요.
네.
금속판인데 여기다가 물기를 터요.
오.
물기를 터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흘려요.
네.
그래가지고 반도체 위에 올립니다.
오.
그러면 시원한 콜드 플레이트가
네.
이 냉각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SSD.
이것도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잘 발열이 잘 빠져나가게끔 설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게 SSD PEB210. 여기 보이시는 요거.
아, PEB210 써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E1.S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가딱 초콜릿처럼 초콜릿바처럼 생겼다 뭐 이래갖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서버에 들어가는 SSD조차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거의 극한의 효율을 내고 싶어요.
네.
CPU도 AI 연산에 최적화된 CPU를 만들고 GPU는 당연히
네.
그리고 대용량 저장 장치도 이 전체 시스템 안에 최적화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HBM은 GPU용으로는 이거 만들어주시고요. CPU용으로는 이거 만들어주시고요. 서버용으로 들어가실 때는 우리가 냉각을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맞는 SSD를 만들어주세요.
아, 이게 격세지감이 너무 큰 게 예전에는 범용이었잖아요. 우리가 예. 웬만한 것들이 다 범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범용 제품들을 다 부품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예. 거고 근데 이제는 컴퓨팅 파워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전력량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는 최대한 높이면서 전력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발열까지 최대한 줄이려면 최적의 맞춤형 부품, 맞춤형 메모리가 아니면 안 된다가 이번에 가장 큰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메모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네. AI 팩토리를 만드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SK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 반도체 하나하나가
네.
AI 팩토리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메모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단순히 중요하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한 군데 한 군데 GPU, CPU 거기 네. 그 저장 장치까지 있는 그 AI 팩토리의 메모리 하나하나가 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아, 새로.
네. 네.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내는 능력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국 회사들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얘기만 들어봐도 예전에 메모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뭐 S5일 주유소를 쓰든 뭐 현대 오일뱅크를 쓰든 같은 기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엔 커머디티였는데 진짜 특수한 기름을 넣어서 내가 근데 막 완전 슈퍼카 네. 최고의 슈퍼카를 쓰는데 여기는 진짜 주유소 기름 말고 정말 나의 차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름을 써야 돼. 네.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조 기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아예 같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네. GTC에 방문을 했는데 재벌 총수로는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난달에 구구치킨
구구치킨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구치킨 같이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번에 그 우리 APEC 때도 같이 관계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네. 이게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술을 연결시키는 건 결국은 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양 회사의 리더 둘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GTC에 직접 참석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게 좀 보면 장면 장면들을 보면서 와 이게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서로 되게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네. 느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요 장면인데
어 누구죠?
이게 그 젠슨 왕 키노트 때 네.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있고 요 옆에 있는 이 인물. 네. 이 인물이 제프 피셔라고 네. 엔비디아 넘버 2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행사를 한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의 국빈을 모셨다. 그럼 그 옆에 의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저기 뭐
국무총리가
총리
해야죠.
총리 예, 예 총리
그런 거예요. 젠슨 왕이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키노트를 하니까. 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수석부사장 제프 피셔가 최태원 회장하고 앉아서 그 키노트를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 이분 어디서 본 분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려봤더니 이게 99치킨 회동 때거든요.
네.
99치킨 회동 때도 이분이 여기에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인식을 못했지. 우리는 네. 이제 젠슨 왕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젠슨 왕이 그 귀빈을 모실 수가 없지. 네. 내가 키노트를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럴 때는 제프 피셔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었고요. 제가 사진에서 편집을 하긴 했는데 이 옆에는 광로정 사장이 당연히 앉아서.
최태원 회장 옆에는 또 있어야 되니까. 예, 네.
그런 관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언론에서 많이 안 나왔던 장면이긴 한데 그 메디슨 황이라고 젠슨 왕 딸입니다.
네.
젠슨 왕 딸인데 99치킨 때도 메디슨 왕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왔었는데 사진에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아, 저분이 따님이에요?
네, 메디슨 왕. 요 분이 따님입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가려져 있는 요 분은 최윤정님.
아, 따님.
따님. 네. 그 최태원 회장 따님. 네. 원래 귀빈 모시면.
잠깐만.
가족을 인사를 또 시키는 게 또 예의잖아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날도 역시 GTC에서도 메디슨 왕이 방문을 해서 같이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젠슨 왕 바로 뒤편에 또 이분도 제프 피셔 맞죠?
아 여기 여기네
여기 제프 피셔 또 여기
계시죠. 저도 요건 놓쳤네. 제프 피셔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GTC에서 이 메모리와 AI 그러니까 AI 팩토리를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네. AI 팩토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럼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모습들도 함께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떠올려보면 아이폰이 세상을 막 이끌어갈 때 물론 우리나라 부품 납품 기업들도 돈을 잘 벌긴 했지만 애플만큼 잘 벌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품 공급사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건 친하게 지내는 네. 거고 우리가 또 이제 기업 대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익성 확보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협상을 할 때는 또 굉장히 냉정하게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그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라고 가격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웨이퍼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웨이퍼는 비네이퍼가 아니라 이제 디램 웨이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에 디램 그려져 있는 거. 네. 그러면은 이 D램을 만들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청주랑 용인에 공장을 계속 짓고 있어요.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까지는 수년이 소요가 되고 네. 여기에는 전력, 건설, 뭐 용수, 물, 인력 구조까지 생산 능력 확대가 제약이 된다. 네.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해외에다가 만들면요? 그랬더니 해외는 더 오래 걸린다.
이거 없다. 네. 다른 거 없다. 네.
네. 미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 가서 저도 더 오래 걸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4, 5년은 무조건 걸린다 이거. 그러니까 싸게 주긴 좀 어렵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HBM과 일반 D램의 균형. 여기서 아까 빈웨이퍼가 아니라 D램 웨이퍼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D램 웨이퍼에서 일부는 HBM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그 일반적인 PC라든지 모바일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 진짜 엔비디아가 계속 늘려달라 그러면은 네. 더 늘려줄 수도 있냐? 아니면은 혹시 나중에라도 HBM4 이후에 지금 HBM4까지는 하이닉스가 전체 물량의 70%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HBM을 더 늘어나면은 뭐 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원 회장이 거기다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아까 빈웨이퍼가 아니라 D램 웨이퍼니까 HBM 비중을 늘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더 많이 주게 되면은 일반 D램이 공급 부족해질 수 있다.
풍선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한쪽 쓰면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HBM 집중을 심하게 되면은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네.
결국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뭔 얘기가 있었냐면 또 TSMC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차세대 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D램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사람들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TSMC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칩을 만들어낼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진짜 고난도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 때 그걸 누가 제일 잘 찍어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TSMC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SK하이닉스와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최태원 회장이 보여주고 있는 로드맵은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보여주고 있는 로드맵과 일치해요.
네.
여기서 그 둘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젠슨왕이 거기에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연산에 최적화된 CPU, GPU, 데이터세터,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까지 쭉 만들어내고 거기에 냉각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SK그룹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TSMC가 거기서 파운드리를 해주는 네. 그런 구조로 앞으로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 사실 이제 AI의 경쟁력이 대한민국 국가의 경쟁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보여줬던 행보는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국가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매우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협력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AI 생태계가 한국이 되게 긴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쟁력, 뭐 네. 국가로 따지면 국가, SK그룹이라 그러면 개별 회사가 가져야 되는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서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잘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전체 AI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병목을 맡고 있는 것만큼
네.
긴밀한 협력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HBM 시대가 열리면서 아 메모리도 맞춤형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GTC 2026의 메시지를 보니까 HBM이 맞춤형 메모리다가 아니라 모든 메모리는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잔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한국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